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먼지 날리는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막 승리한 장군이 산더미 같은 전리품을 눈앞에 두고 단 1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귀괴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는 피의 의식과 함께 역사상 가장 기이한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오늘 청취자님을 위해 준비한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 자료에서는 현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그 계약과 믿음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고대의 기록을 살펴볼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양측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조건을 따지잖아요. 아주 공평하고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죠.
네,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오래된 문헌 속에 등장하는 계약 현장은 그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저울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한쪽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압도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저희는 신학자 케네스 매튜스 박사의 창세기 강해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의 전쟁, 호련이 나타난 신비로운 왕, 그리고 그 기이한 피의 언약식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청취자님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잡한 신학이나 역사적 맥락에 압도당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아하하는 깨달음을 추출해드릴게요.
네, 아주 짜릿한 통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복잡한 역사적 배경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창세기 14장의 그 혼란스러운 전쟁터로 들어가 봐야 하잖아요.
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전례 없는 규모의 국제전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의 강력한 왕들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휘말린 거군요.
맞아요.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엄청난 재산이 탈취당해 북쪽으로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일개 부족의 족장 정도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맹렬히 추격해서 기적적으로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조카를 구출하고 빼앗겼던 어마어마한 전리품까지 몽땅 되찾아 귀환하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둔 직후의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명의 왕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소돔왕이 다가와서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이 엄청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요.
굉장히 달콤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진짜 뜻밖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딱 잘라 거절해버리거든요. 아니 솔직히 방구 엄청난 전쟁을 치렀으니 군자금도 필요했을 테고 챙길 건 챙기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것 같은데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거액의 전리품을 단칼에 거절한 데에는 아주 뼈있는 정치적 그리고 신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단순한 호기가 아니었군요. 어떤 이유였나요?
소돔 왕이 나중에 주변국들에게 거봐라, 아브라함이 저렇게 큰 세력이 된 건 다 내가 부자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며 과시할 것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곧 종속을 의미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찝찝한 이면 계약을 애초에 안 냈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와 안전을 그 이방의 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만 맡기겠다는 단호한 선언을 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당작의 현실적인 이득을 뻥 차버린 건데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강 속에 다른 한쪽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네, 살렘의 왕 멜키세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도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텐데요.
전리품을 나누자며 비즈니스 협상을 하려던 소돔 왕과는 전혀 다르게 이 왕은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그저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불쑥 나타난 건가요?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의 정체는 고대 문헌 연구자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기록을 보면 그는 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고대 가나안 사회나 주변국에서는 부족의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흔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뭔데요?
멜키세덱이 섬기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자신이 섬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와 정확히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서로 아예 다른 부족인데도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이 결국 같은 분이군요 하고 알아봤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방의 왕을 자신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로 상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과 연대의 증표로 십일조를 바치죠.
와, 방금 소돔왕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멜키세덱에게 내어준 거군요.
네, 소돔왕의 돈은 불순해서 안 받겠다더니 자기가 피 흘려 얻은 것 중 10%를 처음 보는 신비로운 왕에게 바친 겁니다.
정말 기묘한 만남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제가 매튜스 박사님의 자료를 보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이 다음 부분이에요. 수백 년이 홀짝 지나고 나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짧게 스쳐 지나간 멜키세덱을 다시 소환하잖아요.
네, 히브리서 7장이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잠깐만요. 히브리서 저자가 멜키세덱을 두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모형론이라고 부르죠. 모형과 원형의 유사성을 찾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고대 기록이라는 게 유실될 수도 있고 원래 안 적었을 수도 있는 건데 단순히 출생 기록이나 사망 기록이 문서에 없다는 그 팩트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엄청난 신학적 장치로 사용하는 건 너무 비약 아닌가요? 현대 독자인 청취자님에게는 이게 꽤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역사적 팩트나 빈틈없는 논리를 중시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큰 그림이요?
1세기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과 당시 독자들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왜 그런 과감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워 보이는 수사학적 장치를 선택했는지가 핵심이거든요.
당시 독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새롭게 받아들인 신앙을 버리고 다시 과거에 익숙했던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유혹을 받고 있었죠.
유대교에는 화려한 성전도 있고 눈에 보이는 든든한 제사장들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전통적인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충분한 존재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레위 지파나 아론의 혈통에서 나온 전통 제사장들과 멜키세덱을 비교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인간이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네,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야 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역시 불완전해서 매일 그리고 매년 속죄일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멜키세덱의 기록에 족보나 죽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 문학적 공백을 절묘하게 활용합니다.
역사적 기록의 공백을 오히려 영원성을 증명하는 도구로 뒤집어버린 거네요. 와, 대단한 수사학이네요.
그렇죠. 1세기의 랍비 문학에서는 텍스트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도 신성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거든요. 이를 통해 멜키세덱을 마치 기원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의 모델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하며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걸 설득한 거군요. 게다가 이름의 뜻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멜키는 왕을, 세덱은 의로움을 뜻합니다. 합치면 의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평화라는 뜻의 샬롬과 어원이 같습니다.
평화의 왕이네요. 의로움과 평화의 왕. 정말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네,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조상이자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멜키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건 멜키세덱의 아론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라는 강력한 논리적 증거가 된 겁니다.
1세기의 문학적 기법을 알고 나니 그 비약이 얼마나 날카로운 설득이었는지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죠. 아브라함은 찝찝한 소돔 왕의 거액도 거절하고 오히려 멜키세덱에게 가진 것의 10%를 떼어줬습니다. 주머니도 텅 비고 정치적 동맹도 없죠. 당장 제일 불안하고 취약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공허한 타이밍이죠.
바로 이때 다음 장인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짧은 문장은 사실 앞선 14장의 사건과 기가 막히게 이어지는 언어 유희거든요.
오, 어떤 연결고리가 있나요?
14장에서 멜키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의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15장의 방패와 히브리어 어근상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 전쟁에서 너를 구한 내가 이제 너의 영원한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또한 소돔 왕이 주겠다는 그 불순한 재물을 거절했으니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자체가 직접 아브라함의 가장 완벽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는 위로의 선언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위로인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차갑습니다. 아니,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나한테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인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투정 부리는 건 줄 알았어요.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히 후리안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회적 관습이 발견되거든요.
어떤 관습인가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유산과 가문이 당대에서 소멸해버리는 존재론적인 공포였습니다. 게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신을 부양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아, 그래서 종을 입양하는 거군요.
네, 자식이 없는 부부가 충성스러운 종을 양자로 들여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죽은 후에는 장례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아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플랜 B를 제시한 거네요. 그런데 신은 그 현실적인 제안을 거절하시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입양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며 우주적인 스케일로 약속을 하십니다. 앞선 13장에서는 땅에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간 것이죠.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밤하늘 아래에서 엄청난 문장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는 이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별을 세는 맥락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일종의 회계장부 같은 개념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죠.
이거 청취자님들이 확 이해하시기 쉽게 회계 비유를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청취자님이 은행에 가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담보도 없고 신용도 제로인 상태예요. 그런데 은행장이 서류는 보지도 않고 당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계좌에 수십억 원을 입금해 준 것과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장부에 완벽한 의로움이 입금되었다는 뜻이죠.
네, 그보다 완벽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훗날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의롭다고 여겼고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언제냐? 모세가 율법을 가져오기 수백 년 전이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을 받기도 전인 창세기 15장의 일이라는 겁니다.
와, 율법이나 할례 이전에 이미 신뢰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군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식은 오직 믿음이라는 동일한 수단,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대상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강조한 겁니다.
잠깐만요.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 수 있나요?
요한계시록 13사는 보면 예수를 가리켜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특정 시간에 일어났지만 신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는 그 예수의 희생이라는 동일한 근거가 과거의 아브라함에게까지 소급 적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신뢰를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네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텐트 생활하면서 엄청 실수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도시를 기다리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신을 향한 신뢰를 통해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자, 믿음만으로 완벽한 의로움이 입금되는 우주적 회개 장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믿음의 선포를 넘어 이 약속이 고대 중동의 실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확증되는지 봐야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정말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언약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조약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에도 나오는데요. 당시 계약의 두 당사자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고기 조각들 사이를 걷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와, 잠깐만요. 동물을 세로로 반을 쪼갠다고요? 피가 철철 날 텐데요.
네, 아주 잔혹하죠. 이것은 일종의 자기 저주의 상징입니다.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나도 이 동물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건 맹세인 겁니다.
진짜 살벌한 계약 방식이네요. 아브라함도 신의 명령을 듣고 이 끔찍한 의식을 준비했죠. 고기를 쪼개놓고 이제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갈 차례인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걷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걷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과거 아담이 이브를 얻을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깊은 수면이었죠.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 즉 하나님만이 홀로 그 고기 조각들 사이를 쓱 지나가시잖아요. 저는 진짜 여기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계약서를 비유해보면 한쪽 당사자는 쿨쿨 자고 있고 다른 한쪽, 그것도 절대적인 강자가 스스로 모든 위약금과 페널티 조항에 서명하는 거잖아요. 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파기할 게 뻔한 상대방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건 계약을 맺는 신의 모습이라니.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아브라함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철저히 수혜자로만 남았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 혼자 걸으신 건가요?
만약 쌍방향 계약이었다면 불완전한 인간인 아브라함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고 저주를 받아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저주를 감당하겠다는 뜻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의무 없는 은혜를 베푼 것이죠.
아, 인간이 연약해서 깨트릴 걸 아니까 이 일방적 언약만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었던 거군요. 와, 정말 소름 돋네요.
네,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홀로 걸어가신 불꽃이 바로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의 서명이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멜키세덱의 미스테리부터 믿음이라는 우주적 회계장치, 그리고 동물을 쪼개는 고대의 피의 언약까지. 이 오래된 문헌들이 단지 고루한 역사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신뢰와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청취자님, 완벽한 능력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불안함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는 완벽한 일방적 언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기다림에 서툴죠.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완벽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완벽한 신의 약속과 조급한 인간의 행동이 충돌할 때 이 언약은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님의 삶에서도 이처럼 완벽한 약속을 두고 기다리다 지쳐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일이 복잡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